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바른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이 한 절,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 같이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영적인 귀를 주셔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바른 길이라는 주제로 준비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내용은 변화산 사건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사건. 왜 변화산이라고 했는지 좀 이따 설명할 텐데요.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해야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 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서론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딱 생략하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무장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자신을 무장하셨다는 이야기, 자 28절과 29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 산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에 왜 올라가셨냐면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 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실제적으로 산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문장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 무엇이 부족하셔서 기도하셨을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고 실제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러 갔다가 하지 않고 자기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셔서 실제적으로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몸소 보여준 거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이런 거야. 자, 영적으로 무장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컨셉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기도를 잘못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여서 마귀 사탄이 존재해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서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을 하게 해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제공받는 시간이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요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시간에 열정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 아,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더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보시면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었다고 하죠. 용모가. 이 용모라는 게 뭐죠?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었다니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시대야 성형수술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면 다른 얼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용모가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외모 용모가 바뀌었다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다르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의 얼굴이 저런 모습이었나? 오늘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게 아니라 다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역사하셨고 그 역사가 외모의 변형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옷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희어졌는데 광채가 날 정도로 밝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되는 모습이 이런 것이었나라는 저는 나름대로 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소망을 좀 품어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볼까요?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온전히 깨어나서 누구의 영광을 봤다고 그래요? 예수의 영광을 봤대요. 자 그렇다면 아까 외모가 변형이 되고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빛났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어떤 단어로요?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즉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옆에서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겨야 되는 기대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기도하는 나의 이 부족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나를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걸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영광이 밖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그 표출된 걸 보면서 제자들은 흥분을 했죠. 제자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아,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본 것이죠. 또 하나 변화, 예수님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시면 자 볼까요? 30절을 볼까요?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한 시간 걸려요. 예,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누구하고 대화했다고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을 볼게요. 32절인가요? 네, 31절에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죽을 것을 그 두 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였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기 위하여 그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한다는 건 뭡니까? 용기를 주는 것이죠. 힘을 불어넣어 준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영적인 무장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왜 기도하십니까? 했을 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을 했을 때에 사단이 마귀가 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인 거 아십니까? 매주마다 오기 때문에 습관처럼 오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터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냥 오니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시간이 뭐냐면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조차도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무장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제자들은 이제 볼 텐데요.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예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걸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지 볼까요? 32절에 보면 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와 함께 있는 세 명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깊이 잤어요. 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숙면을 취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셨어요. 이제 제자들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떨어져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한 시간? 두 시간?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했지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이 세 명은 뭐 했습니까? 깊은 잠에 빠졌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제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깊은 잠에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여 막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의식이 전혀 없으니 그냥 잠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유야 있겠지요.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잠에 빠졌다고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들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제자들의 영적인 준비 소홀한 것은 준비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뭐라고 변했냐면 예수님이 땀이 흘렸는데 땀이 어떤 색깔로 변했냐면 핏방울 같은 색깔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땀은 얼마나 진액을 쏟아서 기도했냐면 땀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인 거예요.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으면. 그런데 그 옆에서 제자들은 또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영어로 말하면요, 왜 너 자? 이거예요. 왜 자는 거야? 왜? 지금이 잠잘 때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같이 따라가기만 해도 축복받았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은 기도하시게 내버려두고 자기들은 피곤하니까 잠을 자버리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버렸으니 영적으로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성도님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죄책감을 갖게 한다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하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삶이 너무 편안하고 걸리는 것이 별로 없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구태여 기도할 것이 없는 그런 외적인 환경에 만족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소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훅 하고 뭐가 들어와요? 시험거리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원인만 없으면 난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시험거리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있으면 그 시험이 어떻게 다가와요? 내 눈에 보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피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좀 더 볼게요. 아주 심각합니다. 33절, 9장 33절에 온 문장이 긴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잠을 자고 있다가 딱 일어났어요. 딱 일어났는데 눈 떠보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야?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 보면서 또 예수님의 외모가 완전히 빛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걸 보자마자 베드로가 막 나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초막이란 뭡니까? 텐트, 여기는 쉘터로 나오죠?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산 밑으로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있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안 내려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맨 끝 문장을 보세요. 뭐라고 설명해놨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이들의 말이 다 틀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깨어있지 않았으니,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니, 시험이 오니까 덜커덕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으려고 잠깐 무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제자들은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 보고 내려가지 말자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딸을 알고 말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맞죠. 예수님, 나 예수님과 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 있는 게 나는 천국이에요. 이 예배당에 왔는데 은혜 받아버렸어요. 아, 하나님 나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또 싸울 것 같아요. 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빨리 가. 너 집에 가서 싸우더라도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었으니 그 힘으로 가서 이겨내. 이렇게 하고 도시 보내시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나 안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말했을까요? 아니, 알지요. 알지요. 내가 알지요. 근데 영적으로 눈은 어떻다고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말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하는 분들, 영적인 감각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시험거리가 왔을 때 덜커덕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나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길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잘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장하셨는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들의 영성을 깨워요? 제자들의 영성을 깨우십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하십니다. 34절을 볼까요? 34절을 보니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갑자기 구름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35절에 구름이 덮인 다음에 그냥 그들이 무서운 상태로 내버려둔 게 아니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누굽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을 말한 거죠.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야.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들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 십자가 지로 내려가지 마세요. 거기 내려가면 너무 험한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을 하는,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 0점짜리 점수를 들고 막 자랑하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인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자고 하면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은 그 길을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로 너희들이 따라가야지 너희가 원하는 길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의 영성을 깨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어보면은 말씀에 탁탁탁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걸 원하는데요 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주십니다. 그게 네가 갈 길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은 이쪽이야 라고 해서 방향을 틀어주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3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제자들의 영성을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그침에 누구만 보였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만 보였죠. 왜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만 보였다고 하죠. 그러나 누가복음이 누가가 이 말을 기록했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영성을 깨우니까 전에는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은 곁으로 옆으로 비껴가고 누구만 보여요? 모세와 아론이고 또 여기에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마음을 빼앗겼던 제자들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입니다. 예수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만 보이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인들이 왜 축복이냐면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이 가르치는 그 여러 가지의 소리들의 마음이 혼란해진 성도들의 마음속에 클리어하게 그걸 정리해 주시고 이제 너희가 들어야 될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 마음에 새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인들에게 누리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 뒤에 갑자기 성인군자가 되고 완벽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힘들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체험이 제자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뒤에 또 다른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도 그들은 그때 우리가 부족했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성도님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바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세상의 목소리를 분간에 내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바꿔놓는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의 길목은 어디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짧은 시간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보이도록,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이도록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뒤에 아 시간이 흐르면 뭐 저절로 되겠지, 뭐 좋은 강사님이라고 하는데 오시면 뭐 설교하시면 또 뭐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있으면 되겠지, 설마 이런 분 없으시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부흥회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래야겠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는 기도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하나님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한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 새로운 전환기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대감을 갖고 가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어봅니다. 자, 설교 결론입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 급류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다가 영적으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분 있습니까?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적 무방위 상태로 살고 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십니다.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강희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지금 두드리고 있는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깨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성 깨우는 바른 길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는 그 아름다운 방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로 알고는 예수님만 보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깨우기 위하여 자극을 받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 성도의 마음을 깨우셔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주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